5년 가까이 서울 광화문 광장 한켠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철거를 하루 앞둔 오늘 희생자 304명의 영정이 먼저 옮겨졌습니다.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불리자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등에 대해 의견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처음으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끝낸 경찰관인데 경찰은 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찰관이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뉴질랜드 총격 테러 희생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테러범은 범행 직전에 테러를 예고하는 선언문을 뉴질랜드 총리 등에게 보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대학교 개강 시즌인데요. 강의 교재로 쓰이는 책 원본 대신에 이렇게 복사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핸드폰에 전자파일을 넣어서 보기도 하는데 모두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그해 7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분향소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들의 단식과 삭발,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고 또 교황과 각계 인사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후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 이들의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열렸습니다.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불리자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광화문 분향소는 내일이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참사를 기억하는 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이름이 다시 광화문 광장을 채웁니다.
고 김민희, 고 김수경.
떼어내 차곡차곡 포갠 영정은 광장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안장될 곳을 찾기 전까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서고에 보관됩니다. 영정을 뗀 벽은 텅 비고 전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이곳 광화문 촛불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임을 잘 알기에 오늘 이안식을 받아들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천막 14개 동이 철거됩니다. 그 자리엔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 공간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긴 그날의 참상과 어미의 울부짖음 잊지 않고 끊임없이 되살리는 일은 고통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자 역사를 사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 분향소를 지켜온 유가족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절박했던 순간, 시민들과 마음을 함께 모았던 시간도 있었는데 또 반대 단체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단한 싸움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하나씩 떼어지는 영정들. 애써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들은 영정들이 다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모두 14개 동, 4년 8개월 동안 이곳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내일 철거를 앞두고 희생자 304명의 영정이 있던 분향소는 이렇게 빈자리가 됐습니다. 위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을 기다린다는 문구가 보이고요. 이쪽에 때가 잔뜩 묻은 노란 리본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세계동으로 시작한 세월호 천막. 희생자들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상징적 장소가 됐고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유족들의 단식, 삭발이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찾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 규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광화문 광장에는 유가족들의 오랜 싸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불법 시설이라는 꼬리표 속에 반대 단체들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듣기도 하고 단식 투쟁 때는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조롱하는 모습도 견디며 싸워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밥을 굶고 머리를 자르고 눈물과 절규로 하루하루를 보낸 우리 엄마 아빠들 지켜보느라 고생 많았다. 집에 가서 예쁘게 단장하고 다시 오자.
이제 고단했던 천막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노란 리본 조형물은 안산으로 옮겨집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청와대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청와대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백브리핑을 한 거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브리핑에서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이 협상 재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비건 특별 대표가 외교는 살아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all or nothing 전략,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이루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 미국은 알려진 대로 이제 생화학 무기 등까지 이제 소위 빅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의 이 최종 단계까지 이루는 이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는 한미 간의 이견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스몰 딜,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딜로 이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한두 번의 연속적인 딜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 구축된 신뢰를 통해서 이 최종 목표에 달성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이른바 살라미 방식의 분절된 이 단계적 협상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여러 차례 이 쪼개서 하는 그런 방식도 아닌 또 다른 방식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북미 간의 대화 다시 이제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다음 단계는 뭡니까?
네, 일단 남북 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관계자는 이번에는 남북 간의 대화를 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대북 특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북 간에 이미 합의가 된 비무장지대 평화 체제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은 계획대로 이행해 나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유해 400여 구 발굴을 목표로 전국 55개 격전지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북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의 경우 현재 북한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간부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클럽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입건된 경찰관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입니다.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첫 현직 경찰관입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A경위는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신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고가의 술을 팔았다며 가족이 112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A경위는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A경위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앞서 버닝썬 대표 이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A경위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건 아닌지, 또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어제 경찰에 소환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의 최종훈 씨가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오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죠.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휴일 아침 최종훈 씨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21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섭니다.
상실의 조사 잘 받았습니다.
최 씨는 불법 촬영 동영상을 승리,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경찰에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사건은 보도되지 않고 이후 최 씨는 해당 경찰서 팀장에게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 씨는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으세요?
다 정체성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휴대전화 등의 증거물들과 최 씨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촬영 영상은 너무 쉽게 유포되는 데 비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영상 게시물을 지워주는 업체를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최근에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들의 업무가 바빠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유포되는 것까지는 막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소위 몰카라 불리는 불법 촬영 영상을 지워준다는 한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가봤습니다. 자신이 찍힌 영상을 지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성별과 연령은 다양했습니다.
이게 발견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 발견된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180도가 틀려져요. 이 사람은 직장도 당장 내일부터 나갈 수가 없고.
의뢰를 받으면 고객이 찍힌 해당 영상을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자 국산이란 제목의 영상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영상을 찾으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아예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보통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하셔야죠.
이에 대한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월 평균 200만 원 내외. 하지만 힘들게 영상을 지워도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폐쇄형 SNS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폐쇄형이기 때문에.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죄인처럼 숨어 지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사를 한 20분 정도 했대요. 그 영상 때문에 쳐다보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길을 걸어가면 애들도 자기를 알아보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수는 2,379명, 피해 건수는 5,687건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피해가 2,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이 1,69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번 유포되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가다듬고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자유한국당도 긴급회의를 열고 야합정치라며 어떻게든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나선 겁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밀실 야합이라며 어떻게든 막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은 3대 악법이라고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한국당은 앞으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내 일부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와대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공식 요청을 받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출범 시기 등은 실무 협의를 하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모레 시작됩니다. 첫 재판에선 김 지사가 요청한 보석에 대한 신문도 진행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내일 법원에 김 지사를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최은경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19일 항소심 법정에 출석합니다. 구속된 지 48일 만입니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공모관계로 얽힌 김동원 씨 등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신문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드루킹의 온라인 정보 보고, 네이버 로그 기록 등이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선 김 지사가 요청한 보석 신문도 진행됩니다. 김 지사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선고 당시와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며 보석을 반대해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오거돈, 이용섭, 박남춘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18일 법원에 김 지사의 보석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원서에는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도지사의 부재로 인한 도민 피해를 헤아려달라고 쓰였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인지 전국 곳곳이 산불의 화재로 비상이었습니다. 안전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전남에선 그물 작업을 하던 70대가 바다에 빠져 숨졌고, 부산에선 기계식 주차장에 있던 30대 작업자가 또 떨어져 숨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 놓치솟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강원 속초시 도문동 옹기마을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 넉대와 인력 430명이 투입됐습니다. 불은 임야 0.2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한 주민이 예초기에 휘발유를 넣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 생활폐기물 처리 공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시간이어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까지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갯바위에 고립된 48살 A씨가 해경 헬기로 구조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전남 신안군 하의면에서 일가족이 그물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겁니다. A씨와 어머니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실종됐던 70살 아버지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엿새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안락동 한 병원 기계식 주차장 1층에서 33살 B씨가 1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운전자 안전 지지판을 설치하는 도중 지지판이 뒤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연세대 수시 모집에서 아이스하키 특기생 합격자가 미리 결정돼 있었다는 폭로 등 연대 입시 비리 의혹을 저희가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연대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특별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건데, 저희 취재 결과 전현직 운동부 감독의 현직 교수 4명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TBC가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 비리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 교육부는 특별기구를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교육부는 특별감사에서 연세대 관계자들이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연세대 교수 4명과 함께 윤모 아이스하키부 감독, 이모 전 체대 총감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체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7년부터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뽑을 권한이 없는 운동부 감독까지 입학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교육부에 포착된 겁니다. 교육부는 곧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다른 대학교 체육특기자 입시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제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누군가 쓴 흔적이 보이는 나도 모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제품이 왔다면 당황스럽겠죠. 세계적인 회사 애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사놓고도 컴퓨터를 쓸 수도 없었는데 애플의 대응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 씨 부부는 지난달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2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샀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입니다. 과거에도 같은 컴퓨터를 여러 번 샀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세팅을 하는데 그냥 빨리 해도 10분 이상은 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그냥 패스워드 치라는 화면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이미 초기 설정이 끝나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 황당한 건 애플 코리아 측 대응이었습니다.
중고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제 애플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처음 받으신 분은 전혀 이렇게 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었고
다른 직원은 재활용 제품, 즉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리퍼비시 제품이에요.
네?
제가 먼저 확인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실게요.
애플 코리아는 결국 검수 과정에서 미처 초기화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거듭된 말 바꾸기에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취재진은 애플 코리아의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제품 하자나 수리와 관련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마땅한 구제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새학기만 되면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불법 복사하는 게 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교재를 통째로 스캔한 뒤에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엄연히 저작권 위반이라 정부까지 단속에 나섰는데 몇십만 원 책값이 부담인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불법 복사의 유혹이 큽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금 같은 대학교 개강 시즌에는 이렇게 교내 복사실에 학생들이 몰리는데요. 꼭 강의에 쓰이는 책 원본을 사지 않더라도 보다 싼 값에 복사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이 비싸서 부담도 되고 책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 교재는 2만 원에서 비싼 책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5권에서 6권 사야 그 학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최근엔 책을 통째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구글링 많이 해서 찾는 편이고 수업을 미리 들었던 선배라든지 아니면 동기들한테 이제 뭐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는 형식으로.
하지만 저자와 출판사가 있는 책을 전체 10% 이상 복사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일부에선 교수가 자신의 책도 아닌 다른 저자의 책에 제본을 맡겨두고 학생들이 이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한번 직접 책을 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 복사실입니다. 단속을 피해 복사본들을 대놓고 팔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목명을 말하자 컴퓨터에서 파일로 바로 찾아줍니다.
몇 가지 원하는 거야? 1학기까지가 14,000원이라고 그랬어요? 18,000원.
실태가 어떤지 취재진이 직접 단속반과 동행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복사실.
불법 복제물 점검 나왔습니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합동 단속반이 들어와 곧바로 불법 재본된 책들을 찾아냅니다.
판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 복제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책을 완전히
학교 외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거는 엄청 양이 많은 책을 교수님이 자기가
편집해서 이게 책이 500페이지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400페이지가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몇 장 이렇게 뜨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전체 뜨는 거는 요즘 확히 초과돼서 다 단속관들이 엄청 다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파일 그 제목을 말하면은 내가 찾아볼게요.
고시촌 인근의 불법 복사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의 한 고시촌 복사 골목입니다. 페이지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800이요?
복사를 많이 할수록 할인 폭은 커집니다.
아, 너무 두꺼워서 이거는 아마 한 번에 2,000원씩 4,000원
미국의 경우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선 학생 전용 대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재를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교재를 전용으로 펴내는 대형 출판사들도 자체적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학 교재들의 대여 서비스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 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수 있긴 한데 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얼마나 액세스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출판물의 무단 복사를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않을 겁니다. 꼭 학생들이 책을 사야만 하는 것인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지 모색해봐야겠습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일어난 테러 희생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희생자는 3살 어린아이부터 77살 노인까지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러범은 범행을 저지르기 바로 전에 뉴질랜드 총리 등에게 테러를 예고하는 선언문을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총격 테러 희생자의 나이는 3살부터 77살까지 다양합니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내전과 분쟁을 피해온 경우가 많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중태에 빠진 4살 딸을 둔 이민자 아빠는 뉴질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겼다는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다친 사람도 50여 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경찰에 체포된 호주 국적의 브랜턴 테런트가 유일한 총격범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직전 상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테러범이 범행 9분 전 극단적 이념을 드러내며 테러를 예고한 내용의 선언문을 자신에게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이를 보안당국에 알렸지만 범행 장소가 확인되지 않아 참극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언문은 30여 명에게 이메일로 전해졌습니다. 아던 총리는 테러범의 범행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 측과 해당 기능 차단을 논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테러 발생 사흘째 뉴질랜드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이번 테러의 진짜 원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수용한 이민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주장한 상원의원에게 날개란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섯 달째 토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집회가 또다시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고급 식당과 패션 매장이 약탈당하고 또 불에 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구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 음식점과 패션 매장 등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 세기 동안 부자와 명사들의 단골 식당이었던 르 푸케가 불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노란조끼 18차 집회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해 12월을 연상시켰다고도 전했습니다.
Les gens qui viennent ici c'est d'abord pour la fin du mois. Les gens les frigos qui sont vides, les placards qui sont vides. Ils ont du mal à payer leurs factures.
마크롱 정부는 시위가 확산하자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난 두 달간 국가 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대토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시위대는 국가 대토론이 국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꾀에 불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C'est pas normal. C'est pas aller jusqu'où? Jusqu'à démission.
서민경제 개선에 대한 정부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현지 당국은 파리 시위대에 약 1,500명의 폭력주의자들이 끼어들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당시 한 스키 리조트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올 시즌 흥행 돌풍을 이어온 여자 배구의 인기는 야구와 축구가 시작된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GS칼텍스는 지난 시즌 챔피언이죠. 도로공사를 꺾으며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불씨를 살렸는데요. 오늘 9년 만에 봄 배구가 열린 장충체육관엔 4천 명 넘는 팬들이 모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아슬아슬 공을 살리며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랠리. 주먹을 불끈쥐게 하는 짜릿한 스파이크까지. 매경기 명장면을 연출한 여자 배구는 팬들을 배구장으로 불러모았습니다. 지난 5라운드 평균 관중은 한 시즌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고 2005년 프로 출범 이후 처음 남자부를 앞질렀습니다. TV 시청률에서도 최고 기록을 쓴 여자 배구의 인기는 봄 배구로 이어져 오늘 장충체육관엔 관중석 숫자보다도 더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제 아들이 여자 프로 배구만 나오면 TV에서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중마고 감독들의 지략 대결. 이번에도 승부는 5세트로 이어졌습니다. 1차전을 넘겨준 GS칼텍스는 외국인 선수 알리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양팀 최다 득점을 올린 강소희와 고비 때마다 도로공사를 막아세운 이소영을 앞세워 2차전을 챙겼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플레이오프 1차전 승자는 어김없이 챔프전에 올랐습니다. 0%에 도전하는 GS칼텍스와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 도로공사의 마지막 승부는 이틀 뒤 김천에서 이어집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체조 양학선이 오늘 국제체조연맹 종목별 월드컵 대회 남자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970점으로 우승했습니다. 오랜 기간 부상에 시달렸던 양학선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13년 세계선수권 대회 이후 6년 만입니다.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던 양학선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8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립니다. 도로 위를 내달리는 사이클 대회에선 예상하지 못한 돌발 장면이 속출하죠. 가슴을 쓸어내릴 법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사이클리스트가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줄지어 달리던 자전거 무리가 순식간에 흐트러집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과 충돌한 겁니다. 보행자는 넘어졌고 빗속에서 속도를 뽐내던 선수 두 명이 고꾸라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부딪힌 선수들은 피가 흘렀지만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두 바퀴의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산과들을 가로지르고 번잡한 도시를 누비는 도로 사이클. 대회 기간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다 보면 숱한 사고와 마주합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자전거가 엉키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잦아 경쟁 속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장면에서 자전거가 멈춰서고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레이스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사이클리스트를 붙잡기도 하고 멋진 질주를 찍어주려던 사진사가 애꿎은 회방꾼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오거나 말거나 강아지나 소떼는 무심히 길을 가로지릅니다. 도로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만 속출하는 돌발 장면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고통스러운 레이스를 완주한 기쁨 대신 속도를 뽐내다 마주한 강아지가 가장 무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적어도 63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진 9개 마을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이른바 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는 폐원을 신청한 두 곳을 뺀 56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보육 대란 사태를 주도했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세운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전방, GOP 부대에서도 오는 4월부터는 모두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육군은 지난 1월부터 일부 GOP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시범적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OP 병사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절 휴가비는 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매국에 가깝다.
예,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인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지난주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람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부대표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국회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뭐 외신 기사를 인용했다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아, 그렇다면은 앞서 키워드가 매국에 가깝다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했던 외신 기사를 썼던 그 외신 기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예. 좀 뒤늦게 화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당시의 논평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 기자에 대해서 자, 지난해 9월 이런 기사를 썼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쓴 바로 그 안명 높은 기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기자의 경우에는 국내 언론에 있다가 최근에 블룸버그에 입사를 했고 기사를 쓴 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깝다. 자, 모욕한 매국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기자를 직접 비판을 한 거였군요. 이제 보통 우리 정치권에서는 보통 이제 논란이 되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매체를 직접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기자를 직접 찍어서 비판한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하군요.
네, 그러자 외신 기자, 블룸버그가 속한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오늘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예. 성명서 잠깐 보시면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 기자 개인에 대해서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그 반박하는 강한 유감의 성명을 냈는데
예.
자, 일단 언론 역시 비판의 대상이고 독자나 시청자는 물론 정치인들도 언론 보도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나 기사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지
예.
자, 이런 식으로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거나 뭐 매국에 가깝다라고 정치 공세성으로 비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지금 야당들의 비판인 겁니다.
예. 자, 물론 이 블룸버그 논란이 됐던 그 블룸버그의 기사는 어떤 전문가나 당국자의 코멘트를 인용을 한 게 아니라 기자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라 좀 문제가 더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런 매체를 비판하는 게 사실은 또 적당한 일이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기자 개인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역행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던 거군요.
그게 이제 야당이나 외신 기자 클럽의 비판인데 자, 말이 나온 김에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최근 기사 하나 다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성스캔들이 지금 한국의 K-POP을 휘감고 있다.
예.
상당 휘몰아치고 있다. 이런 식의 최근 사태에 대한 비판 기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읽어다 보시면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뒤에 K-POP을 극찬했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예.
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아니고 K-POP 예.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좀 전혀 이 기사의 맥락과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런 좀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기사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매국이다,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맥락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예. 겁니다.
아,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 겁니까?
같은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외신 기자 성명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어떤 해명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논평을 냈던 이해식 대변인과 통화를 좀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논평의 포인트는 기자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 클럽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아마 내일 아침 회의에서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파국 맞은 단톡방이라고 예. 잡아봤는데 지금 그 가수 정준영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번에는 어제였죠. 탤런트 차태현 씨가 내기 골프에 연루됐다라는 논란도 나왔는데 한마디로 지금 카톡방, 단톡방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까지 이 단톡방과 관련된 사안들 보시면 지금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가 드러났고 이 정준영의 동영상 불법 촬영이 나왔고요. 또 음주운전 논란도 나왔고 또 이 뒤를 봐준 경찰 총경 유착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뭐 승리와 또 정준영 씨뿐만이 아니라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까지도 이제 휴대전화 6대를 지금 압수수색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또 여기서 나올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실상 화약고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일단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완전히 분석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완전히 분석이 된다고 하면 자, 이 사람들의 추가 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예. 문제는 제3의 연예인이 새로운 추가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준영 씨와 엮여있던 또는 엮인 걸로 부담이 돼서 같이 찍은 사진들을 좀 삭제한다거나
예.
또는 그 온라인상에서 친구 맺기를 했던 그 친구 관계를 끊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연예인들의 관계들이 지금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분명히 뭐 오늘 포털사이트에서도 이 관련된 소식 뭐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차태현 씨 관련해서도. 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분명히 보면은 이거는 별건 이번 사건과는 별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될 부분들 어떤 뭐 마약이나 성범죄 또 그리고 경찰과 연예인의 유착 관계 같은 것들 좀 더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논점이 흐려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고 또 저희가 귀의를 기울여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뉴스룸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휴일은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클 걸로 보입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시내 풍경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반팔을 입은 외국인도 눈에 띕니다. 자전거를 타고 남산을 오르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볍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춘천 13도, 대전 14도 등으로 전국이 영상 1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면서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꽃샘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춘천 영하 3도, 광주 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15도, 대구 16도 등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